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구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꼭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일에 쓰임받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 한국에서 감옥은 보통 형무소라고 불렀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주는 장소, 형벌을 주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이 형벌을 주는 장소가 형무소였기 때문에 이 형무소에 갇힌 재소자들에게는 형무소가 감옥이 결코 회의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 불편하게 공동체 생활을 해야 했었고 강제 노동을 해야 했었죠. 그리고 에어컨과 히터가 없었던 그 시절에 겨울은 냉방이었고 여름은 찜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형무소 생활하면 가장 같이 연상되는 그 내용이 이제 콩밥이잖아요. 너 콩밥 먹고 싶어?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도 콩밥 형편없었고 냄새나는 화장실도 감방 안에 있어서 매우 비위생적이었습니다. 게다가 함께하는 동료들도 모두 흉악범 출신들인지라 같이 지내는 것이 고통이 될 수 있었고, 자칫하면 감옥 내에서 괜한 싸움에 휘말려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덥고 춥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감옥은 범죄자가 형벌을 받기에 적당한 곳이었지요. 다시는 들어오고 싶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형무소가 언제서부터인가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교도소가 됐습니다. 교도소의 목적은 단순히 형을 집행하는 형무소와는 사뭇 다릅니다. 교도소는 말 그대로 범죄자를 교도, 즉 교정교화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설이 이제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은 공부도 하고 직업교육도 받아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감옥이 단순히 형벌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교도소, 교화시키는 장소로 변하면서 감옥 환경이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지요. 감옥 이제 식사 내용도 엄청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한국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다녀보면 어떤 감옥은 감옥이라기보다는 무슨 휴양지 숙박시설이나 5성급 호텔 같은 인상을 주는 그런 호화로운 곳도 있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세계 10대 무슨 호화로운 감옥 뭐 이런 거 있어요. 무슨 휴양지 같아요. 가보면 몇 년 전에 국정 농단 사건의 중심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정유라 씨가 수감되었던 스웨덴 감옥은 고급 원룸 같은 분위기라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친구가 교체되고요, 빨래를 할 수 있고요, TV도 볼 수 있고요, 일주일에 두 차례 피자도 시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전체가 통유리로 만들어진 이런 멋진 건물에 그 교도소도 있다고 합니다. 통유리로 돼 있어요. 밖에서도 보이고 안에서도 보이고 서로서로. 오스트리아의 레오벤 교도소라고 하는데 그 건물 내에는 고급 헬스장이 있습니다. 실내 체육관이 있고요. 그리고 발코니가 딸린 침실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수감자들은 사복을 입고 다닐 수 있고요. 가족 면회도 언제나 가능해요. 누가 봐도 5성급 호텔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게 교도소예요. 그러나 아무리 감옥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도 감옥은 감옥입니다. 사람들은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학수고대하지요. 자유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욕구인가요? 가장 소중한 권리?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자유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자유가 억압되는 장소에서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도 언제나 항상 행복한 사람이 있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의 감옥은 그러면 아주 더 호화로웠나요?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 시대의 감옥은 오늘날 같은 교도소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당시 감옥은 죄인들에게 혹독한 형벌을 주는 장소였지요. 특히 사형수들을 가두어 놓은 로마 감옥은 악명이 매우 높았는데 칠흑같이 깜깜한 지하에 1층과 2층으로 지하에다가 감옥을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죄수들이 가능한 그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된 감옥이었다고 합니다. 자유는커녕 과거 우리 한국 형무소보다도 훨씬 못한 괴로운 장소, 그렇지 않겠어요? 한국 형무소만 해도 언제 지어진 거예요? 한 100년, 지난 100년 사이에. 근데 이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2000년 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까마득한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무소가, 이 감옥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었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갇혀 있었던 당시 로마 지하 감옥은 칠흑 같은 어두움과 지독한 악취로 생긴 독 때문에 수감자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것만으로서 죽어갔었던 굉장히 야만적인 장소였다 합니다. 그런데 목숨보다 소중한 자유도 없고 환경도 그렇게 수악한 곳에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기뻐했어요. 기쁨의 편지를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써서 보냈습니다. 뭐 빌립보 교회만 보낸 게 아니죠. 빌립보, 골로새, 갈라디아 뭐 이게 다 사실 옥중서관 아니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바울에게 기쁨의 원인이 되었을까?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환경 속에서 그 소중한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환경도 진짜 열악하기 짝이 없는, 열악할 정도가 아니죠. 혹독한 고통의 장소인데 무엇이 그 가운데서도 바울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했을까? 이것이 정말 계속 질문이 되어지는데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어져서 그 기쁨의 원인이 나옵니다. 다 함께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1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기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그에게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보통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대와 소망이 뭐겠어요? 자유한 손꼽아 기다리자, 내가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가는가. 근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얘기하는데 뜻밖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감옥 안에서 썩어서 그렇게 죽든지 아니면 나가서 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언제나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건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사세요? 보통 인생들의 간절한 바람은 집 한 칸이 두 칸 되고 두 칸이 세 칸 되는 건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소원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고 보통 사람들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지체 만강 만수무강, 이런 일반적인 인간의 소원과 비교해서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은 매우 생경한 것입니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원이에요. 누가 이런 소원 가지고 살겠어요? 칠흑 같은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유를 구하지도 않고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생의 행복이나 지체만강 만수무강을 염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와 소망은 딱 하나,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말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회심한 후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이 말씀대로 그는 살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서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시죠. 그래서 막 목문이 열려버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려나죠. 그래서 졸지에 자유인이 됩니다. 기적적으로 자유를 얻게 됐죠. 꿈에도 소원하는 자유, 우리의 소원은 자유. 옥에 갇힌 사람이 가장 큰 소원은 뭐겠어요? 자유를 얻는 거. 아무리 호화로운 교도소에 갇혀있다고 하더라도 자유만큼 좋겠어요? 풀려나는 일. 근데 그 소중한 자유가 막 저절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 자유를 붙잡지 않아요. 자유를 찾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감옥의 죄수가,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 그 간수한테 얘기합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나 여기 있다고, 나 도망갔다고. 그렇게 말려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까지도 모두 구원합니다.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가 자유인데 바울은 그 소중한 자유보다도 영혼 구원을 더 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존귀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또 한 번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 유대로부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헐레벌떡, 그러니까 허겁 이렇게 막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오지요.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기를 이렇게 묶여가지고 곤욕을 치르게 될 거라고 합니다. 가지 마세요. 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려요. 그때 바울의 대답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인간의 자유와 목숨은 그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것들인데 바울은 그 소중한 자유와 목숨보다도 자신의 몸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원했습니다. 야, 저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어쩌면 정말 성경을 건성으로 읽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삶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애써 눈을 감고 마음도 닫아버리고 예수 믿는 다른 길을 찾아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게 참 불편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분에게는 되게 불편할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라고 온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진짜 real Christianity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인의 길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존귀케 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 이 바울을 본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근데 질문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게 세 가지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 이유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담대히.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고로. 아멘.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고로. 이 구절이 중요한데 바울은 언제나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나 구원하셔. 뭐 하늘나라로 구원하든지 뭐 이렇게 풀려나게 하든지 그냥 구원하야.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절대적인 평강을 갖게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까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뭐 사람의 평생 살아가면서 한 두세 번 죽음의 고비를 맞이했다 넘기잖아요. 아차는 순간에 그냥 막 식은땀 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니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어요. 40대 때리면 죽는다고 해가지고 40대 안 때리는 거거든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한 번 두 번이나 다섯 번 세 번은 퇴장으로 맞고 한 번은 돌로 쳐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또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갔고요. 세 번은 파산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형제의 배신 등등 바울은 수많은 위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이겨낼 때마다 더 큰 은혜를 누렸어요. 더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듣게 됐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함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피할 일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을 그냥 통과해 가면 갈수록 더 큰 역사를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하나님께서 구원해. 바울에게는 언제나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누가 이런 멋진 말을 했지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으면 하지 않으시면 절대 죽지 않는다고요. 사람은 병으로도 안 죽고 암으로도 안 죽고 사고로도 안 죽고 그 어떤 경우에도 죽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좀 암에 걸렸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마음이 없으시면 다 반드시 그대는 사십니다. 예, 사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죽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제나 돌아가십니다. 언제나 죽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이렇게 그 자기 운명에 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떤 지난번 그 우리 호산나 대회 오셨던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병에 걸리면 한두 번은 수술 받을 수 있대요. 한두 번은 한번 받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 같대요. 근데 살기 위해서 30번 받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예. 한두 번 받고 그리고 인명은 제천 부르시는 대로 가라. 이제 그 말씀을 그렇게 그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사람은 죽습니다. 병으로 죽지요. 암으로 죽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사고로 죽고 어떤 경우에든 죽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 숨쉬는 날 동안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나는 그게 소원이다.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로 하여금 언제나 담대히 승리케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전진하게 했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에요. 두 번째로 바울이 언제나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겐 죽어도 좋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요. 21절,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여기까지요. 여기서 죽는 것도 유익함, 내게는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구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내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그 신앙을 죽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신앙을. 바울은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솔직히 자신은 하루라도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 굳이 죽음을 피할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바울에게는 선택할 수 있다면 죽음을 선택하고 싶은 항목이었지 피하고 싶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고민하지요.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여기서 바울은 마치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갈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고민은 햄릿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햄릿은 고민이 뭡니까? To be or not to be, 살기 위한 고민이었어요. 죽음은 완전한 절망이기 때문에 죽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죽음은 죄 많은 이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 되고 또 주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이요 상급이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죽는 것은 유익이라고 고백해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장례식이 오히려 잔치 시간이 되는 사람들이죠. 이별의 슬픔과 고통은 그 가운데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은 잠시 잠깐의 고통일 뿐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지요. 우리는 모두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혼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분명 죽음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죽음이 유익하다고 해서 혹시라도 현실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 성도들이 현실 도피용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죽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살해하는 자살은 성경이 언급하는 살인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이제 이 땅에 살면 제게 아무 미련도 없으니까 그저 저는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고 싶다, 그 생각만 해도 그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자살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영혼을 받아주셔도 천국으로 받아주셔도 언제 죽어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감사할 뿐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요 내용의 차이를 약간 미묘한 차이인데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뭐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거 저는 잘 뭘 몰랐을 때 순교는 무슨 특별한 신앙인들만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말씀에 속어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순교는 아무나 쉽게 누리지 못하는 하늘나라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순교는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하늘 축복이더라고요. 아무나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요번에 제가 예전에 그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 어떤 청년이 그 고민을 그렇게 했었잖아요. 자기는 예수를 갖다 좀 덜 믿고 싶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순교시키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랑 붙들어 매고 하나님께서 왜 쓸데없이 그냥 못담시 그대 같은 아직 준비도 안 된 그대에게 그런 영광을 주겠냐, 그런 건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시면 된다. 이 순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는 특권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겁니다. 죽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것은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주시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 이 사실을 바울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함이요 이 세상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했었던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삶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썩어질 영광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늘 천국을 사모하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생명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언제나 담대할 수 있었던 까닭은 이 땅에 살아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도 좋은 거예요. 그 얘기가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너희 믿음의 진보, 기쁨, 자랑이 된다는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인생은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도 좋은 일이었고 죽어도 좋은 일이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일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는 죄 많은 이 세상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은 죄 많은 이 세상을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언제나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죽기를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우리에겐 또 일의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열매가 된다고요. 열매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의 삶은 일의 열매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가 한 모든 수고의 열매를 얻는 시간, 하늘나라를 위해서 보화를 쌓는 시간들입니다. 그렇다면 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하늘나라를 위해서 보화도 쌓기도 전에 정말 그냥 하늘나라 가버린다면 그건 되게 부끄러운 구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하늘나라에 미리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은퇴 연령이 해마다 높아지는데 과거엔 62세에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좀 더 일하실 수 있는 분들은 65세에 은퇴하지요. 그리고 또 지금은 70세까지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은퇴 연령을 놓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받는 연금의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요즘은 65세 은퇴 가능하고 70세 은퇴를 연기하는데, 70세 은퇴하면 65세 은퇴하시는 은퇴자보다도 좀 더 많은 은퇴연금의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데 일부러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조기 은퇴해서 은퇴연금도 적게 받고 소일하면서 할 일도 없는데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10년 일해서 미국에서, 그렇죠, 최소한 얻어야 될 40 크레딧을 얻지도 못한 상태에서 조기 은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거예요. 물론 40 크레딧 이상을 얻어서 쌓아서 나이가 드셔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에는 당연히 할 수만 있다면 조기 은퇴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한다, 당연하죠. 그건 물어봐야 무슨 잔소리겠죠. 조기 은퇴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육신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일부러 조기 은퇴 조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다고 천국에 조기 은퇴 조퇴할 필요는 분명히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서 행하는 모든 일이 일의 열매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일이 언젠가 분명히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급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이렇게 보면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이것이 크리스찬의 올바른 신앙 태도라는 것을 오늘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으면 안 돼, 살아야만 돼, 이것도 안 되고요. 나는 살 필요가 없어 죽어야 돼,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우리는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천국에 가는 게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는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받을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으로의 삶을 또한 기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까지 자신이 분명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은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 기쁨, 자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사는 그 삶의 이유는 세상 사람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상 떠나는 날까지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한평생 살다가 은퇴한 다음에는 할 수만 있다면 경치 좋은 바닷가에 이제는 별장, 그림 같은 별장 짓고 나이에 상관없이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불가에 앉아서 밤새 속삭이고 싶은 삶일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 남기는 일,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입니다. 바울에게는 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한에 있어서는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있다. 제자 삼는 사역이 남아있는 경우에서는 내가,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어쩜 이렇게 포커스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푯대가 너무너무 분명해요.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이 땅에 살아있을 이유가 있다. 자기로 인해서 감옥이나 감옥 밖이나 그 어디나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건 기쁘고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갈 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아 숨쉬는 동안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풍성히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어게인이라고 하죠. 회심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살든지 죽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늘나라에 상급 쌓고 주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번에 단기 선교로 나갔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단기 선교 나갈 때 은혜 받으러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실망한다고. 그리고 반드시 뭐라고 그럴까? 예. 또 시험, 이렇게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시험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곳에 있든지 선교지에 있든지 항상 한 가지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시험 같은 게 올 수도 없고 여러분을 이렇게 엄몰할 수도 없어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이 땅에 살아 숨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존귀케 되어지는 거. 어디서 가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존귀되어지는 나는 내 삶에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취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늘나라에 상급 쌓고 주님께 영광 돌렸죠. 빌립보 감옥에서 죄수의 신부로 죄수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 간수가 죄수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예전에 아시죠?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간수이셨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유명하시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일어난 일 가지고. 근데 이거는 박효진 장로님 케이스는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죄수가 간수를 갖다가, 죄수가 간수를.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냐고요. 죄수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당하면서도 대서양 항복판에서 유라굴로 폭풍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276명을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했습니다. 그에겐 묶여 있으나 자유자로 있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이 세상에는 자유자 같으나 실제로는 묶인 사람이 많습니다. 죄에 묶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나 묶여 있으나 진정한 자유자였던 바울이 저들을 구원했지요. 빛에 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둠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영혼의 어둠에 잠겨서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혼의 어둠에 잠겨서. 그런데 깜깜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그러나 지하 감옥에 감혔었으나 빛 가운데 행했던 바울이 저들을 건져냈지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주변 환경을 보고 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 방 한 칸이 두 칸이 되면 좋아하죠. 뭐 회사에서 프로모션 되고 월급이 올라가면 우리는 되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 뭐 또 결혼을 하고 뭐 아이 낳고 하면 엄청 기뻐하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라는 게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바람이라는 게 정말 그 유행과 가사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우리는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인과 함께 아들, 딸 잘 낳아서 정말 한평생 살아가는 거. 그러다가 은퇴하면 경치 좋은 바닷가에서 물놀이를 즐기면서 그 다음에는 조개 껍질을 묶어서 서로의 목에 걸어주면서 밤새 속삭이면서 삶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의 영광과 꿈이 잘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화를 내면서 살아가는 거죠. 예. 왜 나는 그렇게 못 사나? 때로 좌절하고 분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나 자유자로 밝은 대낮에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세상에 매여 또 욕심에 매여서 죄에 매여서 어둠 속에서 우울증에 시달리며 불만 가득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자유와 영광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존귀케 되어질 때 그때 우리 인생은 감옥이든 궁궐이든 그 어디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고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감옥 밖을 나가는 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냥 그게 감옥 밖에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잖아요. 왜 내가 왜 나가냐. 여기서 구원할 사람들이 있는데 간수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감옥 밖에 나가는 게 행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면 우리는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진짜 크리스천인지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Are we really Christians here? 그거라고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언제나 맛보면서 살게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요 축복입니다. 은혜와 영광이요 소망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을 본받게 되기를 바라요. 병 걸렸다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냥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으십시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 얘기가 계속 빌립보서에 나와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어떻게 이미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60년에 그 기원후 60년 AD에 로마로 가서 압송돼서 가서 64년에 목베임을 그 죽었죠.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죠. 순교하셨어요. 근데 죽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서신들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근데 마지막 가는 모든 순간들이 사도 바울은 기쁨이었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기를 바라요. 진정한 행복과 성공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살아도 좋은 거잖아요. 예, 천국에 보아 쌓고 요번에 또 보아 싸우러 가시잖아요. 또 9명의 선교사님 지금 뭐하러 가는 겁니까? 보아 싸우러 살아있기 때문에 선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전도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구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고 지금 살아있는 그 순간을 잘 보내시라는 그 뜻입니다. 무엇이나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천국에 살아도 좋은 것이다. 정말 좋은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나 또 죽어도 좋은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에 보아 쌓고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좋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바울같이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과 쾌락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늘 영혼 구원과 제자 사는 사명에 집중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기쁨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